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섰을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되어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리에서 찬송이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35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이제 명령하신 또 다른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이제 택하여 마음에 원한 자는 누구든지 그걸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릴 이제 것의 품목이 이제 정해집니다. 뭐 금, 은, 노수로 시작해서 또 실과 또 가죽 등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건 이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 중에서 내가 드릴 것을 택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섰을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무나 그냥 뭐 재료 쓸 것을 가져왔다 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에 쓸 것을 이제 회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전 예배 때 그 연보에 대해 내용에서도 자원하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호와께 자원하여 이제 드리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의 그 모습이랄까 믿음의 세계를 상상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오전에도 안경이 끼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꾸 이제 상상하고 우리가 그려내는 믿음의 세계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 바치는 게 참된 믿음의 이제 어떤 실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치되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더 믿음답게 된다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 믿음답게 될 때에 이제 복도 그에 따라서 더 좋은 복으로 뭐 주어진다는 이런 계산을 이제 막 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데 그냥 바치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자원해서 바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심 가운데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걸 이제 우리 멋대로 상상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세계고 이게 바르게 바치는 것이고 우리 멋대로 이제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 믿음을 보여준 증거물로 어느새 자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바치는 게 믿음의 증거물 되다 보니까 바치는 걸 또 나누는 것입니다. 많이 바치는 자, 적게 바치는 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바치는 것들을 보고 복을 주거나 또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호와께 드릴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이유가 회막을 짓기 위해서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이제 예배당 건축을 끄집어냅니다. 예배당 건축이 또 하나님 명령이고 뜻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예배당 건축이 뭐 하나님 명령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예배당 그냥 예배당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 예물을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자원해서 바쳐내는 거 이게 참된 믿음 이렇게들 얘기를 이제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인들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그 말을 듣고도 흥금을 하지 않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여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 또 이렇게들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인해 마음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또 돈을 바치는 그런 경우도 뭐 부지기수로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들 또 바치는 목적들은 결국 나죠. 내가 바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겠다는 이러한 시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가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좀 아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것들 가짜들이다. 이건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인간 종교성이 나온 것들 뿐이야.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그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막이 중요하니까 성막 있게 하시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시려는 이러한 뜻이라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성막을 있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어떤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막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아마 그것만큼 감동적인 일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하늘에서 보내가지고 뭐 천사들로 하여금 금, 은, 동, 논, 뭐 실, 뭐 가죽들 다 짊어져 가게 하셔가지고 천사의 손수 망치라고 뭐 해가지고 성막을 지어준다. 굉장히 멋있는 그런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백성 그걸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쳐 먹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일도 하는데 그 성전 하나 뭐 못 지어주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성전을, 성막을 지어가지고 주셨다고 해 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 그 성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성막의 의미, 또 성막서 제사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는 그 목적, 뜻,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고 천사가 지은 성막, 여기만 관심이 온호 집중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어줄 성막이다. 결국 그 성막이란 건물을 이제 숨겨버리는 것이죠. 거룩한 그 건물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성막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그 성막을 손수 지으라고 하신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인간이 자기 손으로 성막을 지었다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지은 성막이야, 저기 하나님 계셔, 나름대로 거룩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은 것이야. 거기에 또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천사가 지어줘도 안 되고 자기 손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공로를 절고 높이고 눈에 보이는 걸 높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아예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 그 성 만들어봐야 성막을 중시할 건데 그런 성막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 제사가 이유라면 성막 없이도 제사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 정해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태우고 뭐 단을 세워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얼마나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데 제사를 위해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도 원하지 않고 번제, 뭐 제물 바치고 뭐 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란 얘기예요. 날 아는 걸 원한다. 자, 그런 여기에서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제사도 원치 아니한다. 번제도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러면 성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막에서 제사하니까. 근데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면은 제사도 하지 마라. 성막 짓지 마라. 그러면 날 알아라. 이러면 될 건데 왜 꼭 굳이 성막이 필요로 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경우는요, 이 성막이란 용도가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으로만 됐을 때, 그럴 때 그런 의문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성막이 용도가 제사를 위한 것이 전부라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면 성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제사의 용도가 아닌 겁니다. 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거, 또 성막의 제사라는 거, 성막 인간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 성막의 제물을 바치면서 피를 뿌리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사도 거기에 쓰여지는 이유고 성막도 그 이유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다고 한 얘기죠. 이스라엘이 예물을 가져와서 성막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성막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성막을 만든 후부터는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하고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 다른 점이 뭘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 우리가 성경 그냥 보면 참 쉬운데, 뭔가 하나하나 의문점, 물음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성막을 왜 짓게 하시지? 왜 재물을,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성막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떻게 다르지? 근데 그런 답들을 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 현실이고 믿음이구나. 이걸 낱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음들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서 하나님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지? 결국 그런 결과밖에 남을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성경을 참기 성의 없게 잘못 보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없을 때는요, 성막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겼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막이 그걸 몰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이런 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보여준 게 없으니까. 조상 대대로 알아오던 그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성막이 있게 되면서 달라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성막이란 존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 뜻이에요. 호세의 말처럼 그게 성막이 용도고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성막이 용도고 성막의 존재 이유고 성막의 기능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갔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도 성전이 있었을 때에도 그냥 제물을 바치고 제사만 하면은 성실히 하는 생기는 것으로 늘 그렇게 착각을 했죠.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 구원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구원만. 자기 구원만 생각하니까 성막이 있고 제사가 있으니까 성막 가서 제사 드리면은 아 우리가 하나님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되는구나. 이게 초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찾는 이유. 여기저기 막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들 붙들고 물어오면은 들을 수 있는 답은 아마 이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답이 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건 말고는 달렸던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 입에서 아, 저는 죄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저는 인간됨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기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된 인간을 만난 거니까 정말 기적이죠. 정말로 어떤 인간이 교회를 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죄를 알고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은 교회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내가 있었구나 아니구나 아마 그걸 눈치를 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에서 어떤 그 죄를 말하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이 보여준 대로 말한 그 교회를 찾기가 힘든 현실이거든요. 자,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가 있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해설해야 될까요? 십자가 있게 하신 이유. 이게 성막을 있게 한 이유를 알면 자연히 십자가를 있게 한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알게 한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스라엘과 똑같이 자기 구원에만 마음을 두는 그런 인간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구원 용도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십자가를 내신 예수의 피가 나를 죄를 용서했어. 그것 하나면 돼. 나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 구원 용도로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까맣게 모르죠. 인간 본래 자리 저주라겠던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오면서도 그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거 의를 잃을 수 없는 정말 무능자라는 거 이걸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노라 부활 얘기하고 피를 얘기하면서도 결국 어떤 믿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으로 늘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현실들이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 집착과 욕망인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신약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죠.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한 집착과 욕망에 묻혀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통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가 늘 그렇게 이제 삐져나오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성막,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한 자들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모세 말을 듣고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걸 내가 바쳐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든 걸 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개 마음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그렇게들 봐야 됩니다. 설교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되겠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렇게 마음에 어떤 되어지는 것을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 그렇게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내가 얼마를 내가 헌금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네. 아, 내가 이건 너무 심하게 내가 마음 먹어 작정했구나.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럼 그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가 감동된 게 사라졌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 마음은 늘 변덕이에요. 늘 스쳐 뒤바뀝니다. 처음 마음이 감동이랄지라도 감동된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움직이는 감동이라 한다면 그 감동된 상태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늘 뒤바뀐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감동이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의 감동 잘못해 죽은 사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사도행전 봐보십시다. 5장.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님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네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에게 헌금을 하기로 약속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기로 했다면 가만히 있다가 뭐 헌금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게 아니겠죠. 헌금을 그렇게 하게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뭘까? 4장에 보면 짐작이 좀 돼요. 앞에 4장 33절을 보십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아나니아가 헌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아닐까. 나도 해야 되겠네. 근데 감동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그 판 값에서 얼마를 이제 감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처음에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헌금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 얼마를 감춘 거예요. 헌금 액수를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죽는데, 그 죽고 나서 3시간쯤은 지나서 아나니아 죽은 것도 뭐 삽비라가 이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물어요. 아마 삽비라는 아나니아 죽을 알았으면은 자기 거짓말한 걸 실토했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삽비라도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괜히 헌금하겠다고 했다가 죽은 거예요. 헌금하려고 했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악한 죄를 짓고 죽은 게 아니에요. 헌금만 죽은 거예요. 헌금. 헌금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잘 안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일을 헌금에 초점을 두면 어쨌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긴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가 볼 때 믿음이 대단한 거죠. 감추어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1억에 팔았으면은 뭐 천만 원쯤 감출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반쯤 감출 수도 있고 그랬을 것인데 감추었다 할지라도 헌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고 한다면은 그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빌미로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또 엄포를 놓죠. 마음으로 얼마 하기 작정을 했으면 처음 작정한 대로 해야 되지. 나중에 바꾸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는다. 덜 받는다. 엄포를 놓거든요. 근데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 작정한 대로 헌금하지 않고 감추어 둔 것 때문에 죽은 것이면요. 지금 교회는 매주일마다 반나와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장애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베드로는 왜 감추었어? 그게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 그럽니다. 성령을 속였다. 돈 감춘 걸 성령이 다 안다는 걸 생각지 않고 돈을 감춘 것을 성령을 속인 것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이 다 아는데 성령이 아는 걸 모르고 속이고 있어. 그래 죽은 거야. 이렇게 봐야 되겠냐는 얘기죠. 결국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막 좀 뭐 거짓말 한 걸 가지고 성령을 속였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 세워집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사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로 인해 그 교회가 세워진다. 사도를 중심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사도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 신앙을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돈을 감춘 것이 아니고 돈을 감추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왜 감추지? 돈을 감춘 자기를 생각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사도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겠습니다. 아마 아나니아도 그 은혜 받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증언으로 은혜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죠. 자, 우리 역시도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언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천국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증언 들었을 때에 그 은혜가 되어지고 부활을 믿게 되어진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사도의 부활 증언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 내용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사도의 부활 증언이. 부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나를 주의 피로 용서하셨고 부활의 생명에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했다. 이게 부활의 증언이란 얘기죠. 부활 증언 안에는 우린 영원히 저주받을 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언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땅을 판 돈을 감추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그 돈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이게 감추어두면 내 것 될 거야 그렇게 보고 있는 인간은 완악함을 실감을 해야 되죠. 돈을 감춘 것 속에서 아 인간 이렇게 완악한 존재구나. 내 손에 있는 걸 내 것으로 여기고 감추어가 내 걸 지키려고 한 얼마라도 그게 나의 존재구나. 그렇게 인간들만 알았을 때에 그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내 스스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게 성령을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그게 진짜 감동이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돈을 감춘 악함보다도 돈을 감추어두면 내 것 될 거라는 그 생각이 더 악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돈을 감추어도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감추면 내 것 될 거라는 생각. 그 인간 완악함인데 그 완악함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 상태.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성령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둘을 죽이심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땅을 판 돈을 감추었던 전부를 다 바쳤든지 간에 내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란 생각이 있어야 그걸 헌금 연보라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연보의 정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것에서 얼마를 바칩니다. 그 생각은 결국은 이 아나니아 얼마 감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 이거 바쳤습니다. 그걸로 끝났죠. 나머지 내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원에 바치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된다. 자원에 바친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될 주의 것입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는 자의 헌금이 마음의 감동과 자원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자, 성전 짓는 일에 필요한 걸 내가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바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게 주로 말미암고 주로께로 돌아가야 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게 마음의 감동이죠. 인간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을 바치는 것에는 필히 내 자랑이 묻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치는 게 다양해요. 성막에 여러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제 다양하게 바치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봐보십시다.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릎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금예물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염소털 가죽도 가져온 사람이 있고 각기 이제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25절에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들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은 손수 실을 빼가지고 가져왔단 말입니다. 또 뒤에 보면 염소털로 또 실을 뺀 여자가 또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실을 그냥 가지고 온 거다고 내가 손수 실을 빼서 가지고 온 거다고 사람은 똑같이 보겠습니까? 다르게 보죠. 내가 손수 실을 뺐어. 내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수고 정성을 앞에 두게 되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건 내 정성 이만큼 들어가서 너는 있는 그냥 가져왔지. 난 내가 뺀 거야. 내가 가져온 시일에도 대단하다. 그래서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서로 각자 다르게 가져온 것도 들고 서로 본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음의 감동도 자원한 게 아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서로 들고 온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난 금을 들고 왔어. 넌 시일이네. 넌 은이네. 금이 더 낫잖아.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갖다 바치는 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금이 더 비싸냐 가죽이 더 비싸냐 그렇게 따지고 더 비싼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믿음이 더 있는 것으로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자원에 바치는 게 아니다. 마음의 감동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주께 돌아갑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나왔는가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올 영광도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내 게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성막을 지으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본다면 각기 다르게 바치면서도 나는 손으로 실을 뽑고 집에서 가지고 온 그런 실이면서도 그게 차별의 자랑으로 나오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감동이고 자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치는 것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들이 바치는 것들이 그 이스라엘 본래 그들 것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다.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채했더라.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는데 뭐 그들에게 무슨 금은 노 순양의 뭐 가죽 해달 가죽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나올 때 전부 다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 바친 것들이 그게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뺏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덕분에 그냥 얻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건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주어진 것들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한 것도 그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얻어진 소득도 이스라엘 자기들 힘으로 얻어진 그들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처음 건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 걸 바치면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살지 않냐 한다. 이걸 늘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주어져 있고 뭐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님을 늘 그들은 상기를 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죠. 그걸 이쯤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약한 자, 고아, 과부를 학대한 거예요. 내게 이렇게 많아. 너는 없어. 학대한 걸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게 본래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알란 취지로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한 것도 이스라엘 우리가 달라고 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시킨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출애굽기 11장에 나와요. 애굽 백성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해라.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으로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바치게 하죠. 그럼 필요한 예물을 미리 준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이쁜이 됐다고 뭘 받겠습니까? 주셔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산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은 정신으로 연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원이고 그게 마음의 감동이죠. 연부하면서 내가 번 내 것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살아있어 진짜 연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연부를 안 봐요. 내가 얼마 했다? 거기 의미를 안 둬요. 난 자원에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도 내놓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그 삽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다 연보하고 있는 것이고 자원하는 자로 그걸 배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막을 짓게 하시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으로 산다.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믿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한 연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그 연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한 연보도 마음의 감동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런 연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했단 말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나를 자랑할 거리가 없게 되어지는 거. 그게 성막에 나왔을 때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나왔을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게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내 공로만 드러내면서 난 이만큼 잘합니다. 난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성만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만. 그래서 자원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자원을 가능하게 한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뭘 한다 할지 내가 주를 위한 것은 없다. 내 공로가 돼야 될 것도 없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데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불륜받아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게 탕자로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게 다 아버지 것이지. 없는데 아들은 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을 들고 나가서 사는 게 허랑방탕입니다. 막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막 그런 게 허랑방탕 아니고 내 것 들고 나가서 내 것으로 사는 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 허랑방탕이에요. 그런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이런 이제 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품꾼으로 봐달라는 것은 아버지께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난 아버지께 뭔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죠. 아버지께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자기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에 안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버지의 사랑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 뭔가 내가 잘해서 받아 챙겨가지고 내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탕자로 사는 거 이랬죠. 아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그걸 보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하시는 아들로 대접하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안기는 거죠. 세상뿐만이 아니고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을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 사랑에 안겼을 때 그게 정말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게 말할 수 없는 신자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교회에 나간다, 하나님 부른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뭔가 받고 이런 것으로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서 난 예수를 믿노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짜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감동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을 때 그런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면서 그 사랑에 안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 속에 내가 붙들려 있다, 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펴놓고 읽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보고 찾고 안다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인간이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늘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자로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런 나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사랑과 은혜 안에 부름받아 있고 붙들려 있는지를 깨닫고 그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